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한 시간 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또 7절까지 주시는 특별히 교회의 목자로 부르신 장로들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말씀을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사와 장로가 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양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양들을 늘 돌아보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잠시 이 땅의 교회에도 장로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교회의 목자로 부르신 장로들과 교인들의 관계를 통해 참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어디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신 걸까요?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장로들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는 신실하신 목자시고 실패가 없으신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망하고 쇠하여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현실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쇠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는 그 변치 않는 영원한 현실을 잠시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하는 현실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믿고 우리는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장로들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장로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5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나요?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도였지만 또 자신을 누구라고 하세요? 교회의 장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로된 삶을 또 어떤 삶으로 알려주시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장로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되고 영광에도 참여되는 삶을 자신의 부르심으로 보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만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땅의 장로들만 이런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고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될 자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더욱 그 삶에 앞서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부르시는 우리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 같은 목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셨어요. 목자 같은 장로로 부르시는 삶을 보게 하셨는데 그 삶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 부르심이고 장로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증인,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증인으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말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투스는 언제 쓰이냐면은요, 순교를 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말투스라는 단어를 쓰세요. 피 흘리며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말투스, 순교자라는 단어고 증인이라는 단어죠. 즉 고난받고 죽기까지 자기 양을 위해 사신 예수님과 같은 목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투스의 목자로 장로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양들의 관계를 먼저는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로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사도시대가 지난 후에는 교회에 세우신 장로들과 교인들의 관계를 통해 이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장로는 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 어떤 장로죠? 다스리는 장로와 또 다스리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사역에까지 참여하게 하신 목사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교회 당회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참 목자로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이 참 목자로 자기 양들을 살피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하시지만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요. 그 중에 다스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와 목회사역에 함께 하시고 자기 양들을 돌아보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참 목자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회는 또한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목회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장로들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신 목자로서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볼 때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의 목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천국의 왕이시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양들을 돌아보게 하셨다. 예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지 자기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의 권세를 행사할 때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를 행사하는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뭘 가지고 행사할까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권세는 천국의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권세예요. 세상의 힘은 무엇으로 행사해야 될까요? 세상 지혜, 세상 재물, 세상 권력으로 행사하는 권세입니다. 바로 그 세상 지혜와 세상 재물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권력으로 행사해야 되는 권세.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신 권세는 절대로 이 세상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느냐? 장로의 권세를 세상 권세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장로되고 장로의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주신 권세는 천국의 권세요. 천국의 힘으로 행사해야 되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힘은 뭘까요? 천국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데 천국의 힘은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베드로를 찾아와서 목자로 부르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기시고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세요. 장로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세 번이나 물어보시고 확인하셨을까요? 세 가지. 세 번이나. 한 가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아보라, 내 양을 지키라. 세 번이나 부탁하시며 목자의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권세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사하는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장로들이 행사해야 되는 천국의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힘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것으로 모든 걸 지켜가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세상에서 부여하고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힘을 행사하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은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교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몇 번 출석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 천국의 힘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의 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여기에 장로들을 먼저 부르시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이 알려주십니다. 2절에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돌아보고 서로 양들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섬기라. 여기서 또 구별되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진 자리에서 행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권세는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어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으로 행사하는 권세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장로는, 집사는, 뭐 목사는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양을 치라. 그리하여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을 치는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가요? 일단 자기 양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양을 위해 양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양들을 치셨나요? 목자시지만 양같이 낮아지셨어요. 우리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마치 종과 같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섬기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영생하는 우리의 떡과 음료로 내어주시며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삶의 완전한 본이 되어 우리의 가는 길을 십자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천국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교회의 장로들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양무리를 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과 또 장로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그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 따라서예수님같이예수님의양무리를돌보며예수님께로인도해야하는것이우리모든사역의목적이라는거죠예수님은지금도자신의목회사역을어떻게이루어가고계실까요무엇으로이루실까요오직그의성령과말씀으로이루십니다따라서교회안에서장로들의목회사역도오직성령님께의지하며무엇으로해야될까요말씀으로해야되는거예요말씀에근거하여예수님의참목자되시는사역즉예수님의선지자되시고제사장되시고왕되신사역을복음의신실한선포그리고성례의올바른집행그리고마지막한가지가더뭘까요정당한치리사역으로신실하게이루어가며이교회는예수님의교회라는것을증거하게하셨고요여기에예수님이그의성령으로함께하신다약속하셨습니다이것을기억하고예수님의교회를섬기는거예요그리고이러한장로들의사역을통해예수님께서이루어가시는것이있어요장로들이이러한말씀중심으로예수님의왕되시고선지자되시고제사장된사역을성례사역과치리사역으로이루어갈때에이루어가게하신것이있어요우리디모데후서한번가보시겠어요3장16절17절베드로전서이렇게손으로놔두시고요그앞에디모데전서3장16절17절한번가보겠습니다디모데후서말씀을통해교회에서사역할때무엇을이루어가시느냐3장16절17절제가읽겠습니다모든성경은하나님의감동으로된것으로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과의로교육하기에유익하니이는하나님의사람으로온전하게하며모든선한일을행할능력을갖추게하려함이라목자로부르신목사와장로들의사역도예수님이말씀을통해이뤄가시는사역과같아요즉예수님의양들을하나님의사람으로온전케하는것그리고모든선한일을행하기에온전케하는사역이게무슨뜻일까요하나님의사람으로온전케되고모든선한일을행하기에온전케되는것결국은누구를닮아가게하는사역일까요예수님이에요예수님으로온전케하고예수님이행하시는것처럼온전케자라가게하는사역이를위해서끊임없이말씀으로가르치고그말씀으로책망하고바르게고쳐주고의로움으로훈련시키는사역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말씀과성례와치리사역을통해이모든일들을하는것이바로목회사역이라는것을여러분기억할필요가있습니다예수님의목자되심을이말씀을중심으로신실하게증거되는거예요그래서말씀이아니면말씀이아니고자꾸다른것으로뭘하려고하면목회사역이든지장로사역이든지올바른목자의사역이아니고요분명히문제가생깁니다그리고말씀으로할때에예수님의교회라는것을증거하게된다는것을기억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형제여러분여러분의교회또여러분의목사들과여러분의장로들이오직말씀으로올바른복음사역을하고성례와예배사역을하고치리사역을감당하고성도들을돌아보며그리고이것을통해모든성도들을올바로가르치고책망하기까지하고바르게고쳐주고의로교육하는일을신실하게할수있도록여러분꼭기도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래서예수님이우리의목자되시고우리는그의양된관계를풍성하게누릴수있게이교회를위해여러분꼭기도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이모든사역을온유하고겸손한예수님의마음으로예수님의사랑을가지고종과같이낮아져섬기는모습으로할수있도록또여러분의장로들을위해기도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계속해서보면 장로들이 이 모든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2절, 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즉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기꺼이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하라. 이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교회 사역의 근본 원리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도 각기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섬길 때에도 다 이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기 이득을 위해 그저 자기 자신만 돌아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꺼이 자기가 먼저 본이 되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라. 이것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장로들이 먼저 본이 되어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이것이 장로들의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고 알려주시는데 이 원리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원리와 닮아 있을까요? 어떤 원리하고 닮아 있나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는 헌금의 원리, 예배의 원리하고 닮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삶을 헌금으로 알려주세요. 그죠? 재물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알려주실 때 그 헌금의 원리를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아세요? 심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겨 너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라. 어떻게 해요?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즐겨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형제들에게 내어주라. 이것이 우리 헌금의 원리고요. 이걸 우리가 재물로도 하고 우리 삶으로도 드리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의 원리. 그렇다면 결국은 장로들이건 교인들이건 다른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로들의 목회사역의 원리나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삶의 원리나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 예배의 삶을 장로들이 먼저 본이 되어 살며 성도들을 인도하라는 거지 장로들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나 직분자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무슨 엄청난 걸 가지고 엄청난 다른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과는 다른 무슨 특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본이 되어 인도하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양무리로 치되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본이 되어 인도해가라.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배의 원리, 이러한 헌금의 원리는 그렇다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요? 우리 예배에 참 본이 되어 계신 분,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실 하게 하실 때에, 즉 자신을 헌금으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내어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도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약물 위에 본이 되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 삶에 참 본이 되어 주셨다.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 가신 길을 목자들이 따라가고 또 성도들도 따라가라. 결국 장로들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원리 예배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닮은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로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모든 교인들도 이 예수님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왜? 다른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는 거가 되고요. 나의 이득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목자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였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라. 우리가 요새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배우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계신 관계를 증거하라. 그 원리가 같아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혼자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삶에까지 오직 은혜로 참여시켜 주셔서 정말 한심하지만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한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그걸 인정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즐겨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히 하나님과 교회 섬기는 삶, 성도 섬기는 삶에 자신을 내어주며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사역도, 성도들의 교제도, 내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의 삶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왜 쉽고 가벼울까요? 분명히 고난이고 핍박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이 보내지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불과 같은 시련으로의 지극히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 시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는 불과 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5장 8절로 가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서신이 보내주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거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었다. 즉 이런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나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같아요. 데오빌로 교회는 좋은 거예요? 든든해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큰 교만이죠.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무너집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마귀의 시험도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하나됨을 깨고 순결함을 깨려고 하는 마귀가 틈을 엿보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우는 사자 아세요? 으르렁대면서 그냥 잡아먹을 자를 삼고 있는. 그때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굳게 세워주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들이 시험에 들었다면 돌이키게 해주고 더욱 믿음의 강건한 곳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잘 예배하라고.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들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돼요. 왜? 그 사역을 지금도 하늘에서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복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잖아요. 거기에 참여돼요. 장로들이 자신의 삶이 돼 먼저 본이 되어 인도에 가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된 삶도 시련을 이겨나가는 삶도 인내하는 삶에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에도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삶에도 앞서 본이 되어 가라. 왜? 목재장 되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장로들도 그 삶에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도 그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들을 명예가 있고 자기 이름을 내는 화려한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서신서들을 보면 그때 세상 청거서를 가지고 들어온 가짜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화려하게 증거했죠.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고 명예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웃었죠. 외모도 형편없고 늘 저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맞고 다니고 저 사람은 참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을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올려다 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섬기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처럼 종과 같이 낮아져 형제들의 짐을 지고 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목자,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기쁘다는 거죠. 왜 기쁠까요? 나를 사랑하신 참목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내 형제자매와 교회를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의 길이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해도 그리고 끝까지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이 증거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 힘닿는 데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원하여 즐겁게 섬기는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의 길. 목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주의 종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삶으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그 예배의 삶을 크게 네 가지로 알려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힘써 섬기는 삶으로 증거하라. 예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시험받지 않도록 또 용서하는 사랑을 즉각 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즉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받은 은사, 주신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종과 같이 섬기는 삶그 모든 예배의 삶을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내로써 하라. 그리고 그 예배의 삶에 먼저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로들은 앞서가며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가고 뭐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가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선출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교회 세우신 목자들, 이 교회 세우신 목사들과 장로들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도 약하거든요. 이 교회 목자들이 더욱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겸손히 낮아져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말씀에 따라 행사할 때에는 담대히 올바로 두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목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맡기신 목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교회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과 지체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결국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것. 이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이뤄 가시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장로의 은사를 주신 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목회 사역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지체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은사를 사용하시며 서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도록, 교회 목자들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세워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우신, 그리고 앞으로 세우실 목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꼭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기쁘게 여러분을 섬기고 또 저도 든든히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에, 서로 허물이 드러날 때에 그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지 마시고 그 부분을 채워주고 메꿔주시며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수님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싸움이 여러분 삶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온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로교를 세우셨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는 장로교가 성경적이라고 믿죠. 왜? 한 개인이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장로교는 당회를 장로들이 이루어 한 몸으로 양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몇 명이 최소한 있어야 되냐면요,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세 명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세 명이 선다는 것이 뭐 투표를 할 때, 뭐 결정을 할 때 두 사람만 있으면 결정이 안 되니까 세 명이 있으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세 명이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메꿔주며 더욱 온전히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당회를 봐도요, 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는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셋이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기 짐으로 지고 채워주고 메꿔주며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장로님이 더 세워지면 그때에는 넷이든지 다섯이든지 다 서로 함께 짐을 나눠주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더욱 한몸된 것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당회뿐만 아니고요, 집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채워주고 메꿔주어 그 부족한 부분들이, 허물들이 온전케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특히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약한 부분이, 죄의 약한 부분도 너무 드러날 거예요. 우리 서로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그 짐을 우리가 서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칠게요. 더 계속 말씀을 드리면, 때때로 장로들 중에도 책망받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책망받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치리를 받을 정도까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망받을 문제가 생겨서 올바로 본이 되어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당회에서 이제 장로들을 치리하게 하셨고요. 목사들도 치리받을 때가 있어요.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어디서 하게 하셨나요? 제 목자 된 사역은 노회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목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가 올바로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교회 당회가 올바로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노회에 가서 이것을 알리고 노회가 이 당회를 치리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회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 또 노회의 그 모든 걸 총회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양들 하나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교가 얼마나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잘 증거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부터 6절까지 예수님 안에서 장로들과 교인들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장로들은 본이 되어 인도하고 교인들은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며 겸손하며 순종하라. 알려주신 다음에 7절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는가 보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할 거 많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걸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신다. 그가 돌보신다.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돌보심으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심서 그 참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 양들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교인들의 관계로 증거하라. 예수님께 맡기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 않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더욱 증거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들이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부족하지만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장로들의 목회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다 천국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목회 아래서만 살아갈 거예요. 그날까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그 목자들의 목회 아래에 있게 하신 성도들이나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서로 다스리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장 4절에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싹군 목자들은 목자장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날을 도적같이 두려움 속에 맞이할 것이지만 왜? 자기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그날을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 그날은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품에 안겨 장로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다 온전히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그들 자신도 예수님의 양들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더 이상 우리가 장로나 교인의 구분 없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들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에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셨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이 면류관은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를 달리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쇠하고 썩을 세상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천국의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그 면류관에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온전한 목자의 사역을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데 이 면류관은 목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죠. 왜? 그분의 은혜로 거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높고 낮은 것 없이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예수님을 섬기듯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 종착점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이 영광의 날이 곧 올 것이지만 지금도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 천국으로 불러 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바라보시고 이걸 꼭 바라보시며 우리 서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목자 되심과 예수님의 양물이 됨을 더욱 기쁘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장로들과 교인들의 관계를 통해 더욱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장로들과 교인의 관계를 주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된 우리의 천국 관계를 이 땅에서부터 증거하고 맛보고 누리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저희가 이 교회를 통해 또 장로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 아름답게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의 짐으로 지고 서로 메꿔주고 채워주며 하나 된 것에서 더욱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우리 교회에 장로들을 선출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